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금향로의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은요,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드립니다. 626-374-9480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8장 4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하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은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 주었고, 네. 기도는 그 공식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성소 봉사와 관련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예, 지난 시간에 잠깐 말한 것처럼 그것은 이 세상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적 시간에도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의 봉사를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직도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성소 봉사에 의하여 유지되고 진행되고 마침내 역사적 종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 사실을 기본으로 하고 주신 계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분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 금초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잖아요.
네.
1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곱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다 성소 봉사와 관련되어서 주어진 계시라고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소 기구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 같아요. 초대도 그렇고 보좌압, 금단, 향로, 성전 이런 표현들이 다 성소에 대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것이 성소에서 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알만하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성소적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이 성소 봉사라고 하지 않고 성소적 봉사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는 의미를 두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성소 문제는 우리 교회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성소 문제를 공부할 때에 지상의 모세를 통하여 짓게 한 그 성소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되잖아요.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예.
8장 5절에. 예. 그래서 하늘 성소를 지상에 짓게 한 성소 구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 구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목적이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목적은 성소 지으라고 하신 목적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네.
한번 크게 읽어보실래요?
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감사합니다. 성소를 짓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하시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람은 현재의 자연 상태로는 죄인이잖아요. 즉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의 땅에 있고 산자들만이 산자의 땅에서 산자들과 함께 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의 목적은 죽은 자들을 산 자들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 핵심이 봉사에 있습니다. 봉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타미드라고 하거든요. 즉 항상 하는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사봉사, 떡상봉사, 촛대봉사, 분향단봉사입니다. 이 봉사를 통하여 죄인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희생이 되신다는 조건이 전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지 않으면은요 구약 성소 봉사의 속죄 희생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가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네. 히브리 10장 4절로 7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 의하면요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희생이 되심으로 속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성소에서 속죄 봉사하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그렇게 희생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네. 그 믿음으로 그들은 속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소 봉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적 봉사는 속죄 봉사를 뜻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적 봉사는 심판 봉사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
아, 목사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소 안에서 봉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 성소적 봉사 곧 속죄 봉사를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예,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은 성소는 구조와 위치에 대한 것보다 봉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속죄 봉사를 표상하는 역할과 기능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성소 자체시거든요. 네. 예수님은 성소이시고 속죄양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성소 봉사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곳이 지성소 안에든지 성소 안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거든요. 예, 그분이 속죄봉사가 필요할 때에는 속죄봉사를 하시고 심판봉사가 필요할 때는 심판봉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계시는 장소가 어디든지 그 위치와 장소를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소 자체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예수께서 성소 즉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즉 분향단의 향을 올리시며 받으시는 사실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소 즉 봉사라는 말은 속죄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내내 예수님은 그 일 성소 즉 봉사 속죄 봉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일곱 나팔도 아직은 예수께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는 동안 진행될 사건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이제 성소족 봉사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향연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 네. 성소족 봉사를 하시면서 중보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장면이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확인하게 하신 후에 세상에 진행될 사건을 계시하시는 사랑을 알겠습니다.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이제 나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요.
네.
3, 4절의 기도와 향연에 대하여 보여주신 다음에 5절에 향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이것은 기록상으로는 심판하는 장면 같아 보입니다.
예.
이제 이런 일은 일곱째 나팔을 부을 때에 있을 일이라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도들을 핍박으로 몰아가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마침내 임할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위험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향로에 향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은요 속죄일 행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속죄일 예, 행사와 관계가 있는데요.
관계가 예, 있다니요?
예, 예. 성경에는 명백한 기록이 없는데요.
예.
유대인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 봉사를 할 때에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나온 향연이 휘장을 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연으로 자욱하게 채우게 합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지성소의 세키나가 향연으로 가리게 되죠. 대제사장이 지성소 봉사를 마치면 성소 밖에 나와서 향로에 재를 솟는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입니다. 향로에 재를 솟는다고 하는 것.
네.
예,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천사가 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쏟는 장면이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성소 봉사가 끝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집행될 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상징으로 심판 집행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곱 나팔이 진행되는 동안
예.
성도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면서 심판이 집행될 때 그 광경까지 가르쳐 주신 것이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성도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안심하고 믿음으로 생활해야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
예.
이제 첫째 나팔을 부는 내용부터 말씀을 하셔야 할 텐데요.
예.
6절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하여 준비하더라라고 했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7절에 이제 첫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요. 성전 봉사할 때에 매일 성소 봉사가 끝이 나면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었다고 하네요.
네.
아, 그래 일곱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아직도 성소 봉사 시대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부을 때에 향로의 불을 땅에 쏟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요.
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인데 좀 길지만 목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돌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울려 분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나팔을 그냥 떠 하는 게 오 이렇게 부는 거 이제 울려 분다고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지인이 출발하는 신호가 되고 전쟁하러 나가는 신호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겠느냐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존 폴린 박사는요, 구약의 나팔을 부는 것을 자세히 살핀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살핀 대로는 구약 성경에 134번 나팔이 울렸는데 나팔을 부는 기본 용도는 예배와 기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했네요. 네. 예, 그렇다면 기도와 향연과 나팔은 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성도들의 기도는 어두움의 세력과 대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전쟁의 승리의 무기요. 나팔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나팔은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확인하신다는 뜻에서 인을 친다는 것은 아주 확실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예.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예비하는 것 외에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요? 왜 나팔을 부는 것으로 상징을 했을까요?
예, 글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팔 기별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확실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목적이고요. 네. 다음은 이 세상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목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민수기 10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회개하라는 기별이라는 것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가르쳐주는데 네. 이사야 58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예.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예, 목소리를 나팔 소리 같이 날려서 허물과 죄를 고하라고 하잖아요. 예. 회개하라는 기별입니다.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은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시죠.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 그리고 살전 4장 16절에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나팔이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팔로 상징된 사건들이 여섯째 나팔까지는 하나님 앞 금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계시록 9장 13절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예,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까지가 금단이 있는 성소에서 보내는 소리이고, 일곱째 나팔 곧 향로의 불을 땅에 솟는 것은 봉사가 끝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니까요.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성소에서 나팔을 본다는 것은 이 기간이 성소봉사 기간에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솟는 장면은 16장에 나타난 일곱 대접을 땅에 솟는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나팔로 표상된 사건들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교회에 가하는 공격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표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무튼 계시록은 상징적 표현이 심오해서 해석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예,
우리가 계시록에 예언된 사건을 역사주의적으로 이해할 때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의 구조가 같은 역사적 기간에 진행되는 사건을 사각 기둥의 각면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때에 이해가 한층 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도 일곱인이나 일곱 교회처럼 시작하는 시기는 같은데 진행되는 사건들은 반드시 연대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면은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예. 아, 그럼 목사님 이제 첫째 나팔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 읽은 말씀이지만요 7절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목사님이 좀 읽으시지요. 예,
계시록 8장 7절.
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예.
인이나 교회와 같은 출발선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역사적 기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초대교회를 극도로 핍박한 유대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권고하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이른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일곱 개의 상징적인 단어들이 나타나는데요. 피, 우박, 불, 땅, 수목, 3분의 1, 각종 푸른 풀. 아, 이게 이제 일곱 개의 상징적인 단어들인데요. 예, 피는 유혈 사건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우박은 폭력을 표상하고요. 불은 방화, 땅은 국토, 수목은 백성, 푸른 동물들에 대한 표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푸른 동물들의 먹이로 주셨다고 창세기 1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이 제한된 것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7절로 12절까지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12번이나 나오거든요. 인에서는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때는 지구 전체가 아니고 땅을 사방으로 표현한 방법에서 땅의 한 부분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는 3분의 1입니다. 지역이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이 제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팔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공격한 세력에 내리는 심판의 광경이라고 생각할 때에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이 세력을 조종하는 사단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끌어서 땅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3분제 1은 사단에게 동조하는 세력들을 표상하는 그 표현으로 이해하기를 저는 좋아합니다.
예.
예, 저의 이런 이해에 뭐 동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한된 지역에 제한된 사건이라고 이해해도 뭐 저로서야 할 말이 없고요. 또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주제는 생각도 해봐요.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이해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장면은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을 표상적으로 예언했다고 보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고 그들이 권고하는 때를 몰랐다고 탄식하신 것과 대조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을 좀 읽어보실래요?
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어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우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것을 기록한 곳이 세 번 나오거든요. 세 번만 우셨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께서 우신 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예, 네, 여기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네.
우셨잖아요. 예, 우시며 그리고 마지막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히브리 5장 7절에 말로 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그곳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멸망이 예수님 눈에 밝히 보이는데 그들은 권고받는 날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권고받는 날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비극적 최후를 면하려면 권고받는 날을 깨달아야 하는데요.
네.
여기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이 4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그 권고받는 날이라는 것은 70일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니엘 9장에 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네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정해진 특별한 기간이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을 위한 권고받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권고받는 날 안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이제 이 다니엘 9장을 보면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은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이 권고받는 기간입니다.
예.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성소적 봉사를 하시면서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거든요. 예, 우리도 이 권고받는 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때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예.
이 권고받는 날이 무엇인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듣기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권고받는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 편에 굳게 서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로 우리 모든 애청자들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